예,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내가 바뀌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등장인물 중에 와, 정말로 너무나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셉이 그렇고요. 요셉은 정말로 아무리 봐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뒤로 넘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의 내기에서 승리하게끔 했던 욥이 진정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또 조금 더 넘어가다 보면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뭐 그 외에도 많지요.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면 물론 그 앞에서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사도 바울과 같은 분도 그런 분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랑 그렇게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은, 아니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셨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와 성정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여김이 되는 사람들, 그런 판단이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창세기 32장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오늘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게 조금 살펴보다 보면은 이거 내 모습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 나랑 너무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곱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래 이게 인간이지. 그래 이게 인간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동질감이 들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애착이 더 가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삶의 감정이 조금 이입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성경을 읽다 보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이전에 이 야곱의 삶들을 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삶을 살펴볼 때에 이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키워드들로. 첫 번째는 저는 경쟁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를 아주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진정으로 계속해서 경쟁하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투쟁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야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그의 삶을 보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투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움하는 사람이었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 잘 아시다시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이제 선조인 이삭, 그 위에 아브라함부터 이 믿음의 대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를 누가 있지요? 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있게 되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과 배다른 형제였던 이스마엘이 약간 이제 조금 경쟁 관계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적장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뭐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떤 경쟁과 이 질투와 이런 게 있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마엘과 이삭은 너무나도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삭이 적장자라고 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은 누가 있었죠? 바로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정말로 놀라운 게 뭐냐면 야곱이 얼마나 투쟁심과 이 경쟁심으로 똘똘 뭉쳤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가 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의 이름이 붙잡다 혹은 뒤에 있다, 밀어젖히다, 더 나아가서는 속여 넘기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아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이 착안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도 그 사람의 이름에 그 사람의 모든 존재를 담아내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담아내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진정으로 그렇게 뒤꿈치를 붙잡고 어떻게든 싸우려고 하고 그리고 쟁취하려고 하고 생존하기 위해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이제 창세기 50장 넘어가서 얘기하게 될 때 자신의 삶을 험악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형인 에서가 가져야 하는 이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 에서와 비슷해 보이기 위해서 털옷까지 입는 그런 치밀한 계략을 가진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짓을 해서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 넘기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야곱은 그렇게까지 해서 얻었던 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죠?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봐, 자신에게 해코지하게 될까봐 고향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이 있는 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바딴 아름으로 떠나게 돼서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이 운명에 처하게 되죠. 이 갈 곳 없는 이 야곱을 받아준 외삼촌의 이 집에 가서, 이 야곱을 받아준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내들을 만나게 되죠. 자신이 사랑에 빠졌던 라헬을 만나게 되고 그를 위해서 몇 년간 일을 했죠? 7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7년이 지나고 나서 라헬과 동침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라반이 어떤 짓을 했죠? 자신의 첫째 딸인 레아를 그 방 안에 동침시켜서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첫째가 둘째보다 나중에 결혼하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레아를 떠맡기죠. 그리고 나서 7년을 더 일한 뒤에 이 라헬을 얻고 또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밌게도 아버지를 속여서 라반의 집으로 갔던, 하란으로 갔던 야곱이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정말로 이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소유들을 점점 흡수해가서 자신의 덩치를 키우게 되는 것들이 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서 이 양들을 치면서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이 이제 더 많이 이제 유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만을 갖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롱지고 얼룩지고 그런 양들이 계속해서 많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반의 것 가운데에서 자기의 소유가 점점 많아져 갑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의 식구도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의 족속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흥황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라반이 어땠겠습니까? 라반의 아들들은 어땠겠어요?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야곱을 곡가운 눈으로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베델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반 도주하듯이 갑자기 어느 순간 기습적으로 자신의 모든 식솔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라반이 이를 만류하려고 했지만 야곱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또 이 야반도주와 같은 이 모습을 라반이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라반의 시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갈 곳 없는 조카 내가 다 키워놨더니 재산을 갈라치기 해서 도망가 버린 것 아닙니까? 야곱은 이처럼 지고는 못 사는 속임수를 쓰던 뭐 배반을 하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그런 투쟁심의 경쟁심의 극에 달한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아득바득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직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네 모습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 모습이 아닌가, 야곱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인 야곱조차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이 속임수로 점철된 이 사람도,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야곱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의 말씀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깊게 살펴보면서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첫머리에서 우리는 라반의 집을 떠나서, 그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야곱은 라반을 떠나면서 많은 고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 라반의 이 꿈속에 찾아가셔서 그를 도와주셔서 야곱은 어찌어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외삼촌의 집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끝나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어려움이 이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했던 형 에서와 이제 만나야 되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아주 또 큰 부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야곱은 반드시 이 에서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장 앞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온갖 지혜를 굴려서, 자신의 온갖 머리를 굴려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에서가 자신에 대한 분을 품고 자신을 해치게 될까봐 야곱은 자신의 일행들과 재산들을 지금 두 떼로, 두 패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한 패를 먼저 보내요. 그리고 자신은 뒤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걸까요? 내가 저들을 먼저 보내고 간을 보고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하겠다라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야곱은 두 번째로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 그 말씀이 13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가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그런데 야곱은 자신 재산 중에서 지금 가장 좋은 것을 또 이제 선별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뭘로 주려고 한 것이죠? 에서를 향한 선물로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에서의 마음을 유순하게 하고 혹시나 자신을 용서해 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야곱이 선물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게 도망갈 길을 만들어 놓고 또 마음을 풀어줄 선물을 준비를 한다고 해서 야곱의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자신이 속임수와 계책을 사용해서 장자권을 뺏어온 이 에서와의 이 가슴에 있는 깊은 골이 결코 쉽게 아물고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불안한 심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21절 또에서 24절까지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나루를 건널세. 아멘. 야곱이 지금 한밤중에 이 일을 했다고, 밤에 일어나서 이 일을 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보통 밤에 강을 건너는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밤에 강을 건너는 그런 훈련은 하질 않습니다. 왜일까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보여야 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길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강을 건너는 도하 훈련을 할 때도 밤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이 밤에 강을 건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것은 진짜로 전쟁에 돌입했을 때, 확실한 승리가 눈에 보일 때, 이 사람들을 기습을 해야 될 때 외에는 이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례적인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그 강을 건넜던 이 야곱의 이 결정은 결코 일반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덜덜 떨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얼마나 극심한 이 불안의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이렇게 얍복강가를 건너고 나서 자신의 두 아내와 열한 아들들 그리고 자신의 종자들을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건넜던 얍복강가를 배회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얼마나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까 두 대로 일행을 나눴죠. 그리고 먼저 일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에 일행에 속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먼저 또 보내고 자신만 혼자 남아서 얍복강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야곱은 언제든지 자신의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맨 뒤에 서서 말이죠. 이게 야곱입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야곱한테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에서와의 관계에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도망가는 것밖에 답이 없지 않은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에서에게 지었던 자신의 죄, 그 장자권을 뺏어왔던 그 죄가 자신의 죽음으로밖에 감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깊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이 암담한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은 항상 하나님을 밤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나서 장자권을 탈취한 다음에 야곱은 에서의 그 노여움을 피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다 나름으로 하란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여정 가운데 야곱은 그 여행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난생 처음으로 하는 노숙이었을 것이에요. 그때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고 누워서 자게 되는데 이때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부모님이 계시던 부엘세베를 떠나서 이 바다만 아람으로 가면서 그 여정이 너무나도 기구하고 또 힘들어서 이 돌을 베고 아마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신세한탄을 하다가 아마 야곱이 쪽잠에 들었을 텐데 바로 그때에 야곱은 꿈속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야곱이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장 15절 말씀입니다.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그렇게 밤중에 꿈에서 찾아온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분께 내가 너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끝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잠에서 깨고 나서 야곱은 자신이 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이후에도 야곱은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한밤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이 계속해서 자기를 못 살게 굴고 괴롭히던 그때에 하나님이 꿈속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라반을 떠날까 고민하던 바로 그때의 한밤중에 꿈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자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드디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28장 또 31장 또 오늘 본문 32장에 이르러까지 계속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밤에 만납니다.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암담한 그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어두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에게 정죄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폭풍 가운데서 자신을 변호해 주려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려고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다가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도상 가운데서 강력한 빛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어둠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이세벨과 아합의 그 모든 폭정에 맞서 싸워 힘들어하다가 그 핍박에 못 이겨서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도망했을 때 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오실 때 바람이 불고 지진이 불고 불이 오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캄캄한 밤에 우리가 암담할 걸 때에 우리가 무력감을 느낄 때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달려오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참을 수 없는 이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도리어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곧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어두운 밤을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32장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죠. 에서를 마주해야 되는, 만나게 되면 당장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심한 밤, 얍복강에서 야곱이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어떤 이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와 야곱은 느닷없이 씨름을 하게 되죠. 싸움을 하게 됩니다. 느닷없이 찾아왔던 이 어떤 이와 어떤 이 대화가 오고 갔는지 또 어떤 시비가 있었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씨름을 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죠. 이 씨름 혹은 싸움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씨름, 이 싸움을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있었던 치열한 기도의 현장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 하나님과 야곱의 치열한 기도 속에 이 싸움과 같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기기를 갈구하면서 살아왔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격렬한 이 씨름 끝에 하나님은 불현듯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치열하게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저라면 이게 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짜증이 확 밀려올 것 같습니다. 에서와의 관계의 이 문제 때문에 당장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한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지금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이 싸움을 하다가 내 허벅지 관절을 쳐서 너무 아파요. 다리가 어긋나서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날이 샜다고 씨름을 끝내자고 하면서 야곱에게 이 어떤 사람이 이름을 묻는 겁니다. 그 온갖 짜증과 이 피곤함과 아픔을 무릅쓰고 야곱은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야곱이 이 대답을 하는 순간에 뒤통수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름 그대로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누군가를 밀어 젖히면서 누군가를 속여 넘기면서 끝까지 이기기를 원했던 끝까지 누군가를 향해서 투쟁심과 경쟁심을 불태웠던 자신의 옛 모습들이 마치 주마등 흘러가듯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투쟁심, 경쟁심, 호승심, 그리고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했던 그 민낯을 다 낱낱이 봤던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더없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일생일대 이 부끄러움과 이 수치심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8절을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준비되어 있나요? 안 돼 있으면 제가 봉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과 겨루었던 그 어떤 이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모든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삭을 싸워서 이겼다. 이삭과 싸워서 이겼다. 네가 라반과 싸워서 이겼다. 네가 에서와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부끄러움을 못 이겨서 부르르 떨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아, 내가 하나님마저 이겨먹으려고 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받으면서 야곱은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 그러니까 속이는 자로서 계속해서 살아왔던 그 야곱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하게 하는 그런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단순히 그를 수치에 떨게 만드시려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얻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대로 이 이스라엘을 사라의 변형으로 보는 겁니다. 이 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은 싸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다른 식으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라르라고 읽는 겁니다. 사라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신다면 이스라엘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의 참 뜻이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이삭, 에서, 라반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했던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내 뜻대로 해서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들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정한 기도가 어떠한 기도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하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바뀌는 기도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게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의 참된 모습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들고 컴컴한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두움이 찾아올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어두운 밤에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함에 처했을 때에 그 상황에서 혼자서 아둥바둥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졌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통치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뜻이 바뀌는 거고 나의 존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가 바뀌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외에 33장 이외에 있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이 야곱의 그 삶을 다스려 주셨을 때 그 나타나는 결과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격투와 같았던, 싸움과 같았던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야곱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나가서 이제는 쩔뚝거리면서 평생을 절름 발이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에서에게서 도망칠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에서가 야곱의 목을 어긋 맞추고 서로 안고 울면서 서로 용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 나타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야곱은 에서를 만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원수가 서로를 사랑하고 화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진실로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는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에 처절한 기도의 그 끝에서 야곱이 마침내 자신이 변하기로 결단하였을 때 그가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가 살아남아서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가 있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담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